저희 이 양정파워 교회는 중3부터 고3까지의 학생들로 매주 주일 11시에 1층 중송홀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그 드림교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다음 세대 훈련은 줄여서 한달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개최하는 세계로 한달한 여름 캠프에 저희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수련회인 만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부르심, 거룩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번 수련회 그 일정표를 보면 강사님들이 참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수련회 일정도 빡빡하고요. 강사님들을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이제 말씀 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강의 특강을 해주실 분들인데, 전한길 대표님은 뭐 일반인들도 잘 아는 공무원 그 한국사 강의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손영광 교수님, 조평세 박사님께서 과학으로 보는 성경적 세계관, 역사로 보는 성경적 세계관을 강의를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이 강사님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또 이번 수련회에서 어떤 말씀을 또 전해 주실까, 이렇게 궁금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간증 이 프로그램 방송에 나오신 분들은 간증하신 내용도 좀 보고 또 어떤 강의들을 하셨는가 찾아서 보았습니다. 이제 본의 아니게 뒷조사를 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참, 그 삶이 이렇게 묻어나는, 그들이 그 살아온 삶이 그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이 참 큰 은혜를 받겠구나, 그런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청소년들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진화론, 또 과학적 무신론, 뭐 과학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없다라는 신념, 그 믿음을 이 과학이라는 것의 권위에 얹어서 교묘하게 우리 학생들을 세뇌하기 때문에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과학 속에는 깊이 들어가 보면 과학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우리는 과학은 아주 100% 객관적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이제 과학 철학이 현대에 발달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이 다 드러났고, 이제 과학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그 과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믿음, 신념이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전혀 믿음과 무관하고 주관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속임수로 접근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객관적 사실보다는 믿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진화론이라는 이 이론도 사실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들어가 보면 믿음에 더 가깝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한 세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대진화의 과학적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진화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자꾸 하니까 시력이 2.0 정도 좋다 하잖아요. 이런 거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인증을 합니다. 그런데 대진하라는 것은 물고기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종과 종 간의 진화를 대진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었는데요. 뭐 과학적 증거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나타나겠지 했는데 아직까지 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이것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르느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진화는 우리가 과학적 증거가 없다. 그런데 과학은 말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과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신념이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강의해 주실 분이 요번 그 수련회에서 손영광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우리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진화론, 과학적 무신론의 허상을 알고,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화론이 지금은 이제 주류 학계에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탁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계는 그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부조리도 있고요. 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자가 있으면 그 학자의 견해에 반대하는 논문은 잘 통과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책이나 만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상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게 수정이 잘 안 됩니다. 그 잠깐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실게요. 요게 이제 아이들이 보는 이제 만화책이거든요. 지금 저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진화론자들도 인정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책에 버젓이 있습니다. 저걸 읽고 아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저 거짓말인데. 대진화를 주장하는 대학자들도 저게 엉터리라는 걸 다 아십니다. 뭐 이쯤 하고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이가 뭘 한 게 있습니까? 부모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우리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허한 삶에서 충만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의 종에서 빛의 자녀로의 부르심이며 육체에 갇힌 일생을 사는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며 성공과 성취라는 무거운 짐에서 내어 맡김이라는 쉼으로의 부르심이며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그냥 너로 나와 함께 하자는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보석 같은 내용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만세 전부터 비밀에 쌓여있던 그거, 세상의 수많은 지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전부 다 값없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와 햇빛과 또 시원한 물, 경이로운 자연,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축복은 저 계룡산에서 10년간 돌을 닦아야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 티벳 고원에서 20년간 수도를 해야 그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달라고 쫄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함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함께 하자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의 내면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닮으면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생의 길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반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약속 이 정도가 아니라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결혼 서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성막, 성막이 일종의 하나님과 우리의 신혼방이죠. 사랑, 신혼의 사랑, 결혼으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영원히 함께 하자는 사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노예야. 내가 너를 마음대로 부르먹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노예로 부르먹는데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겠다. 네가 나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이것을 참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열매는 참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갈고 닦아서 나의 의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다가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 붙어 있는 것이 선행될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르시는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거룩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3, 14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쓸 때 이 앞부분은 그 바른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바른 실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바른 알미, 바른 실천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삶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름을 은혜로 받았으니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우교회 아이들이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이 부르심을 방해하는 진화론이나 과학주의 이런 사탄의 견고한 진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담스럽고 굉장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감격스러운 은혜이며 그저 아들, 딸로서 함께 있는 축복이며 또한 빛의 자녀로의 거룩한 초대임을 깨달아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서 우리 학생들이 거룩한 인생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채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채식을 하여도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건강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듯이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파우교회 아이들과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